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세계 경제가 14조 3천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갈등과 안보에 관한 보고서인 올해 세계 평화지수에 따르면 세계 평화는 지난 10년간 악화돼 왔고 이는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테러와 내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테러 건수는 지난 2011년 이래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들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2007년 이래 9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덴마크와 스웨덴, 프랑스, 터키 등 23개국은 최근 1년 새 테러 관련 사망을 겪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미국의 평화지수는 11계단 더 떨어져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라카에서 달아나려는 이슬람 순위 반무장 조직 ISIL에 체계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주 두 차례 그 같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자국 전투기들이 5월 25일 라카에서 팔미라로 향하는 반군 수송 차량을 파괴했고 29일과 30일에도 다른 차량 3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ISIL은 반군 80명과 차량 35대, 연료탱크 8개, 박격포와 자동소총 등이 장착된 화물차 17대가 손실을 입었다고 러시아군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와 함께 이번 주 지중해에 배치된 군함과 잠수함에서 팔미라 인근 ISIL 목표물들에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필리핀군이 남부도시 마라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 반군들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자국군 병사들에게 오폭을 가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공습 과정에서 실수로 자국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라위 폭력 사태는 지난주 보안군이 필리핀의 ISIL 지도자로 불리는 이스닐론 하필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마라위 전투로 반군 95명과 보안군 30명, 민간인 19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할지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오늘 오후 3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응웬 수원푹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의 기업가들과 외국 정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두 번째 위성 항법 시스템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스마트 전화기 지도에서 차량이나 이용자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치비키 2호로 명명된 위성은 이날 일본 남부 다나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에 실려 발사돼 예정됐던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안내를 의미하는 미츠비키 위성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담당할 수 있으며 민간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의 전직 국가통계국장이 지난 20여 년간 거액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과 허베이성 법원에 따르면 왕 바오완 전 국장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대가로 금품과 성상납,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재임 중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해 받은 뇌물 규모는 1억 5,300만 위안, 미화 2,2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왕 전 국장을 포함해 4명의 관료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 단체가 추진 중인 6.15 남북 공동 행사와 관련해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방북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미국 본토에 대한 어떤 미사일 위협도 격퇴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미국 측은 적절한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평양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1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를 허용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 접촉은 승인했지만 방북 승인 여부는 다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방북 승인 여부를 놓고는 다른 여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과 방북 신청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이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고 토론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통일부가 전날 6.15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지만 후속 방북 신청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방북이 신청되면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신청 승인을 받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 측과 팩스를 통해 6.15 공동행사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방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 측과 합의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장소, 형식, 참여하는 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방북 승인이 될지 여부를 당장 얘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엔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기본 공감대가 있다며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 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 공동행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최근의 도발 행태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허용 조치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안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기에 그 현안 운영 능력에서 상당 부분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 초기 동력이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는 노무현 정부 때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자 논설에서 한국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들도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아마 북한이 상당히 그 좀 접근 방법이 남북 간의 자주적 뭐 접촉 교류 협력 뭐 이런 거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북미 관계나 국제 사회의 어떤 그런 대화나 협상 이런 국면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노동신문 사설은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됐다고 강조해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더 이상 꿈이 아니며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제주 포럼 개막식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함께 이루어내겠다며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국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이 미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미 백악관 측과 확정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안보실장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새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양 정상 간의 긴밀한 그 우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정 안보실장은 미한 동맹의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그 양 정상 간의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 안보실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해 궁극적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현재 북핵 완전 폐기와 관련해 미국의 접근 방식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고 한국은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기 때문에 두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바탕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공통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그 바탕 위에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과감하고 또 실용적인 그런 공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와 관련해 국내적 조치며 미한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 측에 그 이번에 그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 관계 전혀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연합사령관을 방문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 실장의 미국 방문이 지난달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방미 특사활동 등으로 견고히 다져온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두 나라 새 행정부의 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어떤 미사일 위협도 격퇴할 자신이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 등의 위협을 가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모의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31일 콜로라도 공군기지에서 전화 관담회를 갖고 전날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이번 시험이 군사적으로 우려되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실시됐다며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시험 전에 미국에 떨어지는 어떤 미사일 위협도 격퇴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며 지금은 더욱 요격 능력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전날 태평양 마샬 제도에서 발사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격추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점증하는 복잡한 위협들의 직면에 있지만 이번 시험 성공은 방어 체계가 계속 개선되고 성숙해지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당장 미 본토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2020년까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이런 평가는 정보 분석과 예측, 위협 대상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대응 기술, 로켓 엔진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해 나온 것으로 모든 요격 시험이 이런 분석의 기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다음 요격 시험은 내년 가을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시험은 특히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 미사일 두 발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군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의 32기와 로스앤젤레스 북부 반덴버그에 4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8기를 추가해 총 44기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등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은 미국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에 필요한 예산인 미화 9억 2,300만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인 더빈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만약 자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체계를 원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적절한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31일 BOA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동맹국들이 새 결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약 보름 전인 이달 중순부터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 중대 조치란 문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재를 포함한이란 표현은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채택된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새 제재 결의안 논의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물론 일주일 뒤 열린 또 다른 긴급회의에서도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논의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중국 등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일리 대사는 새 대북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헤일리 대사는 어떤 시점에 결의안을 채택하느냐와 같은 문제가 현재 중국과의 논의라면서 북한의 어떤 시험이 결의안을 추진하기에 적당한지 등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런 논의를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은 비공식 채널 네트워크를 이용해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체제 안정을 위해 금융조치들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자금순환 구조라는 이 논문에서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이수석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에서 다양한 금융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북한의 금융조치들은 주로 외화를 흡수하는 정책과 카드 사용을 제도화하고 확대하는 정책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화를 흡수하는 정책으로는 외화 정기 예금을 도입하거나 외화 거래를 허용하고 환전의 편의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카드가 급여와 배급 그리고 국영 상점에서의 거래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군부 때도 부대 운영비 집행 시에 반드시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이 같은 금융 조치들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하에서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직전인 2009년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문제는 북한의 그 원화가치 하락과 공식 금융기관의 기능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 돈의 가치 하락을 보면 2009년도에 북한 주민들이 보유한 화폐를 거의 몰수당하다시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고, 이것이 북한 돈의 가치 하락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달러 위안화 사용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의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공식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보면 그 이전에도 저금을 해도 인출하기 어려웠지만 더더군다나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당시 그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그러한 결과를 알겠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가 자금 순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금융 조치 가운데 박사님께서는 특히 카드 사용 확대 현상에 주목하셨는데요. 북한의 카드 사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카드 체계는 초기 한국에서 카드를 도입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사용되는 카드를 이제 보면 크게 직불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예불카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근거로 발행되는 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직불카드를 대차 지불카드라 불립니다. 둘째로는 개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무관한 예불카드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그 카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화 카드와 같이 단일 용도의 예불 카드가 있는가 하면 은행이나 상점, 상업협회 등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용도의 예불 카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 당국이 특별히 카드 사용 확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이 공식 금융기관의 재기능을 하려면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신이 확대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이 저금을 이제 기피해 왔는데요. 이유는 과거에 저금을 해도 인출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나쁜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는 은행 계좌를 근거로 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제도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들 거래가 모두 은행 계좌와 연동돼서 공식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결국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이 금융 조치들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을 확대하게 되면 공식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고,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이나 기타 경제적인 목표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원화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확대되면 외화 사용을 억제할 수 있어서 원화의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카드 사용이 체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수년간 소폭 성장한 원인으로 자금 순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그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 경제가 유지되어 온 요인으로 북중 무역과 시장 경제 확대를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요인 외에 자금 순환 문제를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거래 수단이자 축적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역이나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져야 경제 성장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란 것이 필요한 노동력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그나마 북한이 소폭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금 순환이 이를 받쳐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향후 장기화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북한 당국의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 정부가 금융 정상화에 힘을 기울인 것은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돈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체제는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따라서 금융 정상화 노력은 앞으로도 체제 안정화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북한 당국의 금융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유주 사이 밀무역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는 두 나라 사이의 밀무역을 완전히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중화권 매체인 대공보는 31일자 기사에서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단둥과 신유주 사이 밀무역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도시로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은 주로 생필품을 활발하게 밀매매하고 있습니다. 단둥의 한 무역상은 이 신문에 보따리 장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밀무역은 이윤이 많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지난해 단둥의 밀수업자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현금에서부터 곡식, 자동차 부품, 산업용 화공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규정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처를 잘 이행하고 있지만 밀수가 성행해 이런 조처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사이 밀무역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한국경상대학 박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관련 무역업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북중 국경의 비공식 무역이 공식 무역보다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유엔 결의안 이후에도 민생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비공식 무역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북중 밀무역이 성행한다는 증거는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더군다나 밀수는 이거 비공식인 거잖아. 이거는 제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수천 톤씩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톤 같은 거는 밀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 그 공급 자체는 그때그때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 제재가 접경지역의 밀무역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옌벤대 진창희 교수의 말입니다.
이쪽에 중국에서 지금 북한하고 연결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뭐 단동 그 철교에서 뭐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소규모 그런 거고 큰 걸 하는 회사들 지금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밀무역 같은 비공식 무역을 확대해 제재를 우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관련 보도에서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밀무역 업자들에게 좋다는 현지 업체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활성화된 북한 장마당이 접경지역 밀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식 무역으로 장마당에서 팔 물건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밀무역에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런 조처가 실행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 동부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입니다.
I think that we've seen a pattern in the past where China will implement and enforce sanctions at one point in time, but then later retract.
지금까지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의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을 줄여나갔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균 연구위원도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뚜렷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한 북중 밀무역 단속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죠. 이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987년에 이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이 금연의 날을 맞아서 담배 산업을 전 세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 또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북한에서는 특히 이 금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담배가 몸에 뭐 해롭다라는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네. 얼마나 해로운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을 보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담배에는 니켈이나 크롬, 카드뮴 등 69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비롯해 아세트산 같은 7천여 종의 독성,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700만 명이 담배로 사망하고 있고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약 8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담배 한 대 피우면 7천여 종의 유해 성분을 몸으로 빨아들이는 거다. 이런 네. 얘기군요. 물론 이제 직접 피우는 것도 해롭겠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이제 담배 연기를 같이 들이마시는 이른바 간접 흡연 피해도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00만 명이 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박사는 간접 흡연의 피해가 직접 흡연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간접 흡연은 그 연기는 직접 흡연에서 그 피트를 통하는 연기보다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고 두 번째로 굉장히 미세한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파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죠. 그게 그래서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하죠. 북한 흡연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9%입니다.
예.
이는 지난 2012년에 52.3%에 비해 8.4%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조사 대상 아시아 18개 나라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겁니다.
예.
아시아 국가 가운데 라오스가 65%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56.7%, 방글라데시 54.8%, 중국 52.9% 순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이제 담배를 피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북한 여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여성의 흡연율은 0%인데요.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한에는 여성 흡연자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난 2013년 탈북한 김가영 씨는 BOA에 요즘엔 북한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흡연하는 애들도 중국 담배를 중국 여자 담배를 연계자 피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는 된다고 확신해요.
그렇다면 한국의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 여성은 5.5%입니다.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북한보다는 이제 조금 낮군요.
네네.
그런데 선진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러시아와 라트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예.
남성과 여성을 합한 전체 흡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1번째로 높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남한이나 북한, 뭐 한반도 전체에서 좀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이게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편이라고요.
네.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 1998년 66.3%였는데요. 2015년 39.3%로 17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이 감소한 거죠.
예.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 정책이 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 당국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텔레비전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올해 첫 금연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안 가져 버렸거든요.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네, 지난 40년간 흡연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허태원 씨가 출연해 자신처럼 병에 걸리고 나서 끊지 말고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라며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매체도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신개발 금연 제품인 니코틴 반창고를 홍보하며 금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도 금연만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깨끗한 생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담배를 기호품으로 흡연을 하나의 멋으로 심심풀이로 여기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히 자주 노출돼 북한의 이런 금연 운동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디선가 북한의 금연을 강조하는 포스터를 봤는데 문구가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담배는 심장에 겨누는 총이다. 북한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뭐 담배 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은 끊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흡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나요?
네, 무엇보다 담배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당장 끊어야 한다는 건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알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 주위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예.
또 양치질을 자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 담배의 유해성, 또 북한에서는 금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등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인권,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탈북 노동자 가운데 40% 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은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업상담과정 개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 강화 등 탈북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약 3만 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탈북민 노동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은 채용 과정에서 물론 직장 내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 등을 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8%나 됐습니다. 한국 국회 예산처의 2016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평가에 따르면 2015년 탈북민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미화 약 $1,380로 한국 국민의 67% 수준입니다. 같은 해 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선 탈북민의 일용직,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각각 16%와 30%로 한국 국민에 비해 두세 배 높았습니다. 또 한 직장에서 일하는 평균 기간은 1년 4개월로 한국 국민의 5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탈북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 자산 형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4년간 정착 자산 지원, 즉 미래 행복 통장으로 직장 월급의 30%, 최대 미화 $450 정도까지 저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정착 자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군입대의 경우 2년 범위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권위원회 측은 현재 정착 자산 지원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장기 입원이나 필수적인 직업훈련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이서준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4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4년 지나서 못 받는데 다만 기간 내에서 병원 입원한 만큼이 지원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호기간 지나서도 2년 범위 내에서 그만큼 더 혜택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서준 사무관은 탈북 남성의 경우 사실상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정착 자산 지원 연장 사유에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아울러 탈북민이 역량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전문 취업 상담 과정을 개선하고 취업 후엔 노동권 상담이나 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권고가 탈북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제고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 속에 어제와 오늘 여러 지역에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등 재산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국가경쟁력 점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29위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지난해 10월부터 3,7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조류독감 그리고 구제역 상황이 어제부로 공식 종료가 됐고요. 부산 해운대 송정 송도해수욕장이 오늘부터 바다 수영객을 맞이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박,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처럼 이제 비가 내리는 걸 말하는데 한국에 우박이 내린 곳이 있군요.
네, 많습니다. 참 요즘과 같은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우박인데 어제와 오늘 전라남도 일부 지역, 서울 도심, 경북 북부, 충북의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네.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돼서 쏟아진 오늘 우박은 큰 피해 없이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고요. 초여름 날씨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희한한 기상현상 정도로 그 사회적 관계 소통망 SNS에 화제가 됐던 이런 소식이었다면 이 전라남도 담양, 곡선, 경북 영주, 봉화 뭐 이런 곳에서 쏟아진 우박은 4,500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을 아주 망쳐버린 재난이었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내린 우박입니다만 도시와 농촌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네. 그 대기층의 위아래 온도차로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낸 그 우박인데요. 그 위력을 새삼 확인했던 날이었습니다. 어제 전남 지역에 쏟아졌던 우박은 저녁 6시를 조금 앞둔 시각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이곳저곳에 이어졌는데
네.
돌풍과 천둥 번개가 함께 치면서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그 크기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우박을 걷어내는 한 지역의 모습이 보도사진에 잡혔는데 마치
네.
그 쌓인 눈을 걷어내는 듯한 아. 겨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요즘 같은 기온이라면 물론 눈이 내릴 리도 없지만 눈이 내렸다 한들 뭐 금방 녹아버렸을 텐데 이 우박은 조금 다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얼음 결정체인 우박의 크기가요. 골프공만 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린아이 주먹만 하다, 뭐 큰 포도알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박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한창 자라고 있거나 또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고추, 참외, 오디, 매실, 사과 뭐 이런 과수농작물에 피해가 많고요.
네.
경북 영주 봉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 자두, 복숭아 등 과일 농사를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그 농작물 피해가 4,500헥타르 면적 규모인데요. 이 보통의 힘으로는 자동차 유리가 잘 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박이 이 유리를 뚫어버렸습니다.
아.
그 우박의 힘이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구멍을 냈고요. 가로수가 또 파손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9위로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네네. 그 조사 대상 국가가 63개였는데 그중에 29위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네.
한국이 결코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죠.
네.
국가 경쟁력 순위 조사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것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29위는 10년 전인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3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가장 높게 나왔던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22위였던 걸 기억해보면 29위 성적이 떨어진 겁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수준 이하의 점수를 나왔는지 뭐 이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비선실세 최준실 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순위가 좀 다릅니다. 경제성은 22, 인프라 24위였는데 기업 효율성이 44위로 좀 바닥권이 계속되고 있다고
예.
하고요. 이 경제성 분야에서 한국의 그 수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게 13위에서 51위로 추락한 것이 또 결정적인
떨어졌네요.
원인으로 네네 분석이 됐습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생계비 지수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54위가 됐고요. 뭐 뇌물 공여 부패 비리 정부 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 사회 통합 정도 뭐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던 한국의 어떤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뭐 40위에서 55위까지 이 낮은 수준을 계속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1년 뒤에는 같은 평가에서 다소 상승된 순위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수출 성과가 요즘 좀 나오고 있어서 한동안 2%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좀 좋은 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내년에 똑같은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다소 순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어제 한국에서는 딱 어제부로 조류독감 또 구제역 상황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한동안 관련 소식이 좀 뜸했는데 그동안은 어떤 상태였던 건가요?
사실 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구제역은 또 7년 만에 최고 위기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5월 31일자로 한국 정부가 운영했던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상시적인 그런 관리 체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4월부터 이제 우리 지역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서 청정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이 쭉쭉 나왔었는데
예.
어제부로 이제 한국 전역이 청정 지역이 된 겁니다.
끝으로 시원한 바다가 있는 지역이죠. 부산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군요.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송도 해수욕장,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협재 해수욕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는 모두 그 257개 공식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네.
보통 7월에 맞춰서 보통 문을 여는데 이번에는 6월의 시작과 함께 한국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 그리고 제주도에는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협재 해수욕장이 바다 수영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네. 여름에 뭐 모래사장을 걷거나 바닷속에서 파도를 탄다거나 뭐 여름을 즐기는 더위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텐데 부산 해수욕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예.
약간 이렇게 그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1.4km의 길입니다.
예.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색색의 그 대형 큰 우산이죠. 대형 파라솔이 펼쳐지고요. 전국에서 찾아온 해수욕객들이 모래사장 위에 자리를 잡고 또 바다 위에는 각양각색의 튜브가 사람들을 태우고 파도를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조기 개장을 한 그 6월 한 달 동안은 그 긴 백사장 중에서 중간에 있는 400m 정도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좀 이런 말씀드린 활기 넘치는 해운대를 만끽하려면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동남아시아 휴양지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 제트스키라든지 바나나 보트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여름에는 좀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이라고 그 송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103년 된 이 해수욕장인데 이곳의 바다 위를 오가는 1.62km의 해상 케이블카가 29년 만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 바닥이 투명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케이블카를 타면서 바라보는 송도 해수욕장의 풍광 또 올해 여름에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전쟁으로 찢겨진 국가들을 재건하고 분쟁에서 평화로 전환을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전후 재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한 국가는 모두 126개 국가입니다. 평화 유지 활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함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정무군사국의 앤드류 스트라이크 담당관은 숙달된 평화 유지 요원을 찾는 곳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작전이 필요하며 평화로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달되고 효율적인 평화 유지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네팔 정부와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 유지 연습인 샨티 프레야스 3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테플리츠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 활동 등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다국적 연습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심화시키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란 뜻의 샨티 프레야스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안보 지원 프로그램 국제평화활동 이니셔티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지역과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은 국제 질서에 기초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의무,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나라가 공통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참가국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